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곳에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계시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가 계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위로부터 받은 아버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 다시 또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이 얘기는 요 진리와 계시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차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차원에 대해서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있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차원을 이해해야만 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요렇게, 요 진리의 계층이 있다는 거죠, 층위가. 제일 밑에는 사실관계.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죠?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팩트냐, 요 문제, 이거 사실 판단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가치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선하냐, 또는 어떤 것이 악하냐, 어떤 것이 나쁘냐.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가치 판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일들에 대해서 누가 판단할 것이냐, 그죠? 누가 판단할 것이냐. 계시가 있어서 둘다 계시가 존재한다라고 동의를 하면 계시에 따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진짜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고 반성하고 하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네. 내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다툴 일. 그 싸움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계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계시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경우에 이제 권위가 또 이제 작용을 하죠, 권위.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견은 다르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의 골은 깊어가는데, 그죠? 갈등이 미움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소원해지고 서로 그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걸 결정을 못 하고 계속 다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 근데 계시가 만약에 있고 사람들이 그 계시에 복종한다면 그 계시가 권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충분히 토의해, 충분히 상담해,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설득해, 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다 서로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남편이 결정하는 겁니다. 남편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결정해야 되지? 다른 거 없어요. 계시가 그렇게 지정한 겁니다. 우리보다 다른 차원, 그죠? 우리는 세계의 차원에 갇혀 있는데, 보잘것없죠, 그죠?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차원이 몇 개까지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세계의 차원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그 세계 차원 안에서도 지식과 정보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5개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참 별거 없죠, 그죠?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하고 개인 차이가 나는 어떤 사람들 보면 엄청난 것 같잖아, 그죠?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끼리 그런 거지, 우리끼리 그런 것이지. 객관적으로 이렇게 가능성 면에서 살펴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그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거룩한 곳에 계신, 거룩한 차원에 계신 분께서 네가 결정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결정해.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일에 이 권위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모든 일에 권위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관계는 깨지고 권위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 권위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 그죠?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반역이. 권위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일에 권위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 그걸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 때문에 권위라는 말이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이렇게 좀 변질이 되어 있지만 권위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무질서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 우리가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그 계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 권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권위가 지켜져야 됩니다. 직장에서 권위가 지켜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권위가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의 자유의지를 가진 두 존재가, 두 사람 이상의 존재가 모여서는 도대체가 이 같이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공존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것이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 폭력으로 가는 겁니다, 폭력으로. 그래서 때를 지어 폭력하는 게 뭐다? 그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이런 그 모질수로 인한 고통들이 있는데, 이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계시다. 계시가 없이는 이 고통이 해결 안 된다. 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보고, 근원적으로 그것을 보고 죄의 본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 자기 자신의 의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죄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죄.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근데 이 계시가 만약에 위에서부터 여기 보면 그죠? 위로부터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죠? 위로부터 주어져 가지고 사실 판단해도 가치 판단해도 권위의 문제. 그죠? 사람들의 생각이죠. 권위의 문제에도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뭐 그 천국이라고 저 하늘에다 넘어 둘째 하늘을 지나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멘션에서 거기가 거기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질서. 이 무질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제가 저 늘 자주 사용하는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 로켓이 태워가지고 안드로메다 그 은하에 그지 아주 좋은 공간 하나 마련했어. 지구보다 부족함이 없어. 그 희소한 것이 없어. 모든 것이 풍족해. 거기 갔다가 불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원에다가 불어났을 때, 그죠? 그 10만 명이 그곳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왜 못 사느냐? 거기에 마찬가지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질서가. 사람들 마음 속에서 저마다 자기가 옳은 것,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그거 하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갖다 놔봐야 다시 원위치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지구와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부터 다룰 계시의 내용입니다. 계시의 내용.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문제고, 온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것, 회복하는 것, 질서를 회복하는 것,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과제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구원받는 것에만 피리 꽂혀가지고 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이론들이 다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그 저 이단들, 그죠? 이단 사이비. 이단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 그, 뭐라고 할까. 이단으로 분류는 안 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요. 온갖 이론들이 다 생겨나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구원파 뭐 이런 거, 그죠? 이단이라고 보기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왜 별 희한한 이론들이 다 등장하고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그 맹신하고 그러느냐. 이 근원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질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중심, 그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 저 좋은 낙원에다 데려다 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만다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 중심이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중심이 단일화되는 것, 그것이 없이는 모든 것 다 바꿔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정치 제도 바꾸고, 뭐, 쌀이 풍부하고, 밀이 풍부하고, 모든 뭐 자원이 풍부하고 하더라도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능력을 갖고 오래 살아가지고 지혜가 반복되면 너무나 더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있게 하신 거예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저주 아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저주 아래 있게 하신 것이 물질적으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물질서도 증가의 법칙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처음 저주 아래 있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않고 엔트로피가 유지되는 세계로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죠? 우리의 차원 바깥에 계신 창조주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창조주께서 그걸 하시려면 전제가 있다니까요. 전제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게 순서가 똑같아. 그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한 게 그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대적자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말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에 거부를 하는 그죠? 불순종.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아담도 자기 중심성의 그 마귀의 이론에 동조를 한 겁니다. 마귀의 그 생각에 마귀의 생각 다른 거 없어.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한 그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내가 중심. 왜 하나님만 중심해야 되지? 왜 그분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만 영광 받아야 되지? 나도 좀 높임을 받으면 안 되나? 나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나? 왜 그분만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성. 그런데 우리가 이 질서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장 most high는 한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정점이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도다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죠? 내가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도다. 한 왕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한 중심, 한 주님, 한 왕, 한 기준, 한 법체계, 한 의, 한 영, 요것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신다는 그거는 우리가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만 버리면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 우리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장 높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또 우리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높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만이 권위의 정점에 딱 서고 그분의 위임에 의해 가지고 그죠? 네가 결정해 그런 게 있잖아 그죠? 부부간의 싸움, 부부간의 다툴 거리 있으면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설득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남편이 결정하라.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설득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짜증 내지 말고 합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설득해 가지고 설득이 안 돼. 그러면 부모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결정해. 이걸 보고 가부장제라 그래가지고 그 뭐야 지금 아주 터부시하고 뭐 페미니즘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했다가는 아주 사람 취급을 못 받죠, 그죠? 이게 자기 중심성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진리와 질서와 계시 이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그죠? 권위는 한 정점에서 물같이 흘러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곳에 권위가 성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여있잖아요. 여기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여기도 분명하게 권위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 목양자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곳이 많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1대1로 가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설득을 했는데도 설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마음으로부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욕하지만, 에이씨, 나는 교회에서 영양객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거,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한번 내가 딱 매달 며칠 날 구원받을 때 한번 회개하고, 그게 아니고, 회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스타트에 불과한 거예요, 스타트. 그 회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진짜로 회개,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회개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잘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니, 한 번만 구원하면, 한 번만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는데, 그 뒤에는 그냥 자백 아닌가, 자백. 이런 거 전부 헛소리, 헛소리. 다 사람의 구원의 관점에서만 모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전부 그 오리에 빠진 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고생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가지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가 깨지고 주위의 사람들과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해놓은 그 법칙 하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와 다투는 삶, 전능자와 불화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왜 성경이 왜 계시로 믿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저의 의견, 그죠? 네 가지에, 저는 네 가지 이유로 성경의 계시라는 걸 믿는다. 하나는 자기 표방, 성경 자체가 나는 계시다, 성경 자체가 계시다,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 두 개 애우기로 했었죠, 그죠? 아, 이거 보지 말고 일단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 시작. 디모데후서, 다시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눈 감고. 눈 감고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거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자 한 번 더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거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한 개 더, 그 밑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 외우셨죠, 그죠? 아, 과제를 안 나가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주씩 건너 뛰어야 돼.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자, 한 번 더 시작. 베드로후서 1장 21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경 스스로가 나는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이거 계시로 주어진 거야. 사람들이 연구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고 사람들이 상상한 것 아니야. 계시로 주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이 발견한 과학 법칙들보다 훨씬 시대를 앞서서 그런 진술들이 여기에 이미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면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다.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취된 예언.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과거에 성취된 기록들도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사람들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자연법 이런 것들과 일치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들을 한 방향으로 넣어주신 그 한 창조주 그분께서 주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근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창조주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학자들은 계시를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도 석사하기 하느라고 논문을 한번 써봤는데 그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이제 사이언스와 아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직정선을 잡아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거든. 아트는 뭐냐면 내가 상상해가지고 창조하는 거. 사이언스는 뭐냐면 그 진리 법칙들을 발견하는 거. 근데 진리 법칙들만 써가지고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다음에 아트만 쓰면 그건 허황된 얘기고 그 중간 적정선에 걸쌓하게 만들어내가지고 나의 주장을 만드는 거 그걸 가설이라 그러거든 가설 그죠? 근데 가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 다수가 동의를 해 그러면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석학이라 뭐 아주 권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그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이렇게 탁 품잡고 다니고 어디 가면 그 대접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가설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인정을 받고 있어. 근데 진화론 아니고 진화론 하면 안 되고 대륙이동설 그죠? 1914년도에 이 베게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분이 그 당대에 자기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좀 약간 돈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땅이 저렇게나 큰 대륙이 저렇게나 많이 이동할 수가 있는 그건 허황된 얘기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거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얘긴데 그거. 그렇게 누가 김을 뺐다고 한번 해보시다. 내가 그 오랫동안 3년 정도 처음에 발상은 세계 지도를 갖다가 대서양 중심으로 보니까 아 그런 아이디가 생겨가지고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막 지질학도 연구하고 뭐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설을 펴서 많은 사람이 지지를 지금은 통설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해. 근데 누군가가 딱 오더만은 성경을 딱 펴가지고 창세기 10장에 그 계보 쭉 나온 데잖아요, 그죠? 그게 보니까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벨렉이래요. 벨렉. 벨렉은 이제 난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벨 그러잖아요. 바벨 언어가 나뉘는 거. 나뉘때 벨렉 그래서 벨렉이라 지었대 자기 아들 이름을. 왜 벨렉이라 지었는데 divided 이렇게 그죠? 지구가 나눴다는 거. 땅덩어리가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거 여기 봐 기록됐잖아. 쓸데없는 일 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얼마나 황당하고 그 김빠지는 일. 이제 반대 한번 생각해보죠. 반대. 그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했는데 그죠? 내가 연구했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게 아니래. 성경에서 그게 아니래. 근데 이 성경은 계시거든 계시 그죠? 우리하고 같은 차원의 논쟁을 할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진화론이라는 것을 막 그럴싸하게 그냥 막 그 물개 그림도 처음에는 털 달린 동물이 물에 들어가서 잘 놀다가 이렇게 쫙 그럴싸하게 그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 가서 보세요. 일중시가 딱 하고 그 이게 이쪽부터 쫙 파노라마를 보면 고개가 끄덕이진다니까 진짜로.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거 가만 보고 있으면 아 저렇게 해가지고 물개가 이렇게 된 거구나. 오늘날 물개가 된 거구나. 근데 성경이 그게 아니래. 그죠? 이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가 그게 아니래.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주장했던 거 아무리 사람 눈에 그럴싸해 보여도 꽝인 거야, 꽝.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권위자, 학자, 석학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래도 꽝이고 저래도 꽝인 거야. 안 그래도 성경하고 일치돼도 헛된 일 한 거고 허수고한 거고 반대되면 오류인 거야, 오류.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오류라는 것이죠. 물개가 진화하기까지 그거 한번 보아보세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한번. 그럴싸하다니까, 이게 그림이 쫙 그려놨는데. 근데 그 가만 집에 가서 한 개씩 뜯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 털 달린 동물은 물속에서 하루도 못 뱉어요. 풀을 헤어져가지고 삼투압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오늘날 왜 그렇게 학계가 진화론에 그렇게 목을 매느냐. 진화론을 반대하고 그런 학자들이 있으면 쫓겨납니다. 학계에서. 신학교, 심지어는 신학교에서조차도. 거의 직장을 잃어요. 다음번 계약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왜 학교에서 그렇게 화석,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전에 그 뭐, 네안데르탈린이니,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사회 과목에서 정답이라고 찍었던 거, 4번 찍었던 거, 그 4번. 지금은 그거 없어졌어요, 다. 근데 교과서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화석,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그 화석들 지금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다 돼지뼈고 돼지발하고 뭐하고 조합한 거고 2.5km가 떨어진 거 두 개 조합한 거고 원숭이 순수한 원숭이고 다 밝혀졌어요. 지금은 한 개도 남아 있지 않아요. 한 개도. 근데 애들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다니까. 진화론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자연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한테도 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유혹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봐야 된다. 이 진리.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계시가 없이는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못한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신 생각이지 그거는 100년 전 생각이지 그거는 2000년 전에는 맞는 거지 지금은 안 맞아.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죠? 어떻게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있어. 우리 일생을 투자할 수 있냐고 거기에다가. 진리는 오직 계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다툴거리가 생겨가지고 막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냐? 계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로. 동성애하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미워하거나 뭐 멸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힘들겠지만 극복하려고 하고 치료하려고 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줄 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분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설득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주어져 있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가 계시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들도 있는데 그 계시가 그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이 계시로부터 출발하면 전도할 때 아주 쉬워요. 다 막히면 계시로 돌아가면 돼. 계시. 계시가 있다니까 계시가. 나는 안 믿어. 봐봐. 나는 이런 이유로 이걸 계시라고 믿어. 내 얘기가 더 타당하지 않나? 그죠? 이게 논리의 비약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타당하지 않아요? 억지는 부를 수 있지만 그 자기 마음 속에서부터도 아, 저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계시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계시로. 계시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가 우리의 그 처음 초창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우리에게는 크게 본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 고통이 있다. 모순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부패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다. 그죠? 부패로부터 오는 고통은 물질에 대한 것들이고 모순으로 인한 고통은 정신과 가치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두 개의 고통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는 계시일 수밖에 없다. 우리 3차원에 있는 우리끼리 해봐야 아무리 좋은 길로 내려와야 그거 한 100년 지나면 그죠? 그 시대는 맞지 지금은 안 맞아 그런다니까.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서는 맞지 지금은 안 맞아. 그랬던 진리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계시를 인정하는 사람과 계시를 부인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두 부류끼리는 말이 안 통합니다 서로. 왜냐? 계시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전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고 시대적으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경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의 그 갈고리를 어디다 끼워야 되느냐 계시에다 딱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논쟁할 때든 전도할 때든 모든 것을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사,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뭘 해먹고 살까? 모든 것을 이 계시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회개 상태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뒤에는 회개 왕행이 없는 삶을 살아.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언제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누가 보장하는데? 누가 보장하는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보장하나요? 부모님이 보장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로마서 5장 8절 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저는 제 구원을 확신하고 그 안심하고 내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진리로 이끌고 이 계시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이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근데 오직 내 구원에 관심이 있고 내가 몇일 며칠 구원 받았다. 며칠 며칠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그래 봤자 그 흔들리면 어떡할 건데? 실망하고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고난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겹쳐가지고 일어나고 그러면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맞나?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계시의 갈고리를 단단히 메고 그죠? 여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제발 좀 예수님 믿고 구원 좀 받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가 우리의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크게 다섯 개의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창조, 그 다음에 의체계, 창조 질서죠. 창조 질서법, 창조의 죄, 심판, 그리고 구원자. 요 다섯 가지의 큰 틀에 그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기둥 위에 우리가 이제 진리의 기초를 세우고 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요 내용만 잘 이해하면 그 전도는 쉬워요. 가서 뭘 전할 것인가 싶다고. 사역리 이런 거 안 해워도, 안 해워도. 다음 시간부터는 요 창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한 의이시고 한 중심이시고 하나의 기준이시고 한 영이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으로 아버지 저희가 권위를 받고 아버지께서 거룩하심으로 저희가 아버지 질서를 또 소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배워감으로써 계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계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와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우리 살면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일과 관련해서 아버지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